VOA 세계 뉴스입니다. 57개 이슬람권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 OIC가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이슬람협력기구는 19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탈레반 정권을 직접 거치지 않고 이슬람개발은행을 통해 인도적 지원기금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당장 치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프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인간이 만든 최대 위기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칸 총리는 또 미국에 아프간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대한 제재와 자산 동결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과 유엔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탈레반 정권을 대표해 아미르칸 무타키 외교장관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재 수백만 주민이 굶주림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 10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레에서 19일 실시된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올해 35살의 좌파 국회의원인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98.7%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좌파 연합 소속 보리치 후보가 55.8%의 득표율로 44.1%를 얻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기독교 사회전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스트 후보도 트위터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며 보리치 당선인을 축하했습니다. 보리치 당선인은 승리 소감에서 모든 칠레인들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엄청난 도전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생인 보리치 당선인은 내년 3월에 취임하면 칠레 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보리치 당선인은 앞서 칠레 대학생 연합 회장으로 2011년 공교육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2013년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최다 득표로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2017년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9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특이한 확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이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이들도 돌파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여행을 제한하는 방침이고 네덜란드는 이미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시기에 여행 제한령을 발동한 상황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내 오미크론의 확산은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재 확산 추이처럼 진행된다면 우리의 병원들은 매우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엄격한 사회적 격리 등 예방조치와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과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 당국이 장병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가운데 종교적 사유로 인한 접종 면제 신청이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은 1만 2천여 명의 미군 장병이 종교적 사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군 장병 가운데 현재까지 적어도 3만 명이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가운데 수천여 명은 일시적 유예 또는 완전 면제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약 2만 명으로 추상되는 나머지 백신 미접종자들 가운데 수천여 명은 종교적 사유 등으로 면제 절차를 밟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만 명은 130만 미군 현역 장병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전면적인 불허가 미군 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한 병사 27명을 전역 조치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임 두 행정부 정책의 중간이라는 점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년 1월 열리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5도,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임 두 행정부 대북 정책의 중간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관여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7일 미국 외교협회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에 대한 접근은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Basically, our approach with North Korea when we came in was to look at the last two administrations and
전략적 인내를 거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부를 위한 전부, 즉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단계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관여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들 두 정책 사이에 자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have not gotten traction in diplomacy with North Korea on that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We have communicated our willingness and readiness to engage.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서 이를 견인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런 외교에 관여하기 위한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올해는 테이블에 앉아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재는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계속 특정 역량을 시험하고 있고 다른 형태의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열린 입장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continue to indicate to them both directly and publicly as I'm doing right now.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우리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 사항들을 놓고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상원을 통과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미한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 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NDAA와 관련해 주한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아직 서명하지 않았고 나는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o you're right, it passed the Senate. The president hasn't signed it into law, so I'm not going to get it out of the president. But I can assure you that there's no plans, no intention to change.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동맹 태세를 변경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는 점을 확언할 수 있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몇 주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동맹과 우리의 병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에서도 언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y changes at all? Not that I'm predicting any, we're committed to this alliance and to keeping our force posture there. You saw that that was referenced in the global posture review. But any change...
이어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항상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춰 동맹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에 전혀 변화가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한반도 태세의 변화를 발표하거나 신호를 주거나 암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찬성 89, 반대 10표로 주한 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된 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대신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법적 구속력 없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고에너지와 고체 연료 모터 등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개관연구원은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최근 아태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핵탄두 미사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핵탄두 미사일 역량을 다뤘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3개의 발사관을 가진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실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17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당초 자신뿐 아니라 모두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가 올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중거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호 시험 발사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실전 배치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한센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북한이 6개의 발사관이 있는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북한 공군이 중력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최소 2가지 종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폭탄이나 핵무장 미사일을 운반하기 위해 개조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개된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배치가 이미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북한 미사일에 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중 단거리 탄도탄과 중거리 탄도탄은 이미 배치 완료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월 20일 국방과학원이 전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면서 5년 전 첫 SLBM 발사를 진행한 824 영웅함에서 쏘아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1일에서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형을 발사했고 30일에는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매우 다양한 미사일 무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처음에는 옛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에서 입수해 이를 모방했으며 주한미군과 한국의 대응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동과 파키스탄에 이런 종류의 미사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를 제조하는 공장도 건설했으며 미사일 기술을 확장하고 판매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란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나중에는 우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ICBM 개발을 위해 고에너지 연료 엔진 등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원받았고 고체 연료 모터와 트럭을 중국으로부터 원조받아 열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개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개발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 당국의 행보가 전문가들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군사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와 관련된 모든 논의가 올해 초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go back a year ago, all the discussion was early in 2021 it would be launched. The submarine hasn't been launched yet. So
베넷 선임 연구원은 다만 북한 잠수함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실전 운용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라며 연말 전에 시도할 수도 있지만 2022년에 배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 잠수함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중력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핵폭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등에 달렸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가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현상 타파의 손짓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올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10월 19일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손짓에 북한이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그러자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24일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뒤에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별도 담화를 통해 종전 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25일 또다시 담화를 내어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순회상봉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북 관계와 관련해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일 열린 국방발전 전람회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남조선이나 미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는 미국의 대화 지위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김정은의 셈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명백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has no current intention to engage.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아직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남북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물밑 접촉을 담당한 한국 박지원 국정원장은 10월 28일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미한연합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11월 들어 한국은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종전선언의 원칙과 문안 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2월 2일 텐진에서 양제추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미한 그리고 한중은 종전선언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최대 강권인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0월 국정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이래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는 북한 수뇌부가 종전선언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싫으면 바로 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북한은 그저 조용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을 안 할 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벌써 입장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입장이 없이 관망한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을 경우에 따르면 할 수도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받을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준비한 종전선언 프로그램은 주고받기식 비핵화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를 통해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핵동결과 영변 비핵화를 제재 한두 개와 맞바꾸자는 겁니다.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수용할 경우 백신과 식량 그리고 기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제재 완화와 적대시 정책 철폐를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종전선언을 수용한다면 이는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를 보장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nd North Korea does not want to make the first move. They want the U.S. to make the first concession, and then they will react to that.
그렇다고 종전선언을 거부하기에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북한 내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여오지 않자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외환난이 가중됐습니다. 원 부자재가 수입되지 않아 많은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보다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7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올해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would expect Bank of Korea to come up with another negative estimate.
만일 북한이 새로 내놓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김 위원장의 권위는 한층 더 실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 앞에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호응해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12월 또는 1월에 남북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모종의 공감대와 절충을 이룬 뒤 2단계로 종전선언과 미북 대화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와 백신을 비롯한 지원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기존의 고립 노선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도 거부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북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고 경제난은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시작되고 이어 3월 9일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3월 초에는 한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또 양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선언 도출을 위한 시간은 2월 말 정도까지가 유효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북한 수뇌부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비핵화 진전 쪽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반복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로버트 아인홈 전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대가도 치르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17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비핵화 과정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와 슈나이더 국장을 김연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을 통치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아인혼 의사님, 지난 10년 동안 그의 집권에서 특징적인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I think a very important and distinctive feature has been
매우 중요한 특징은 김정은이 가시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김정은은 몇 주 동안 사라지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얼굴이 드러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 알고 있죠. 또 다른 특징은 놀랄 정도의 성숙함입니다. 그는 엄청난 대담함과 자신감, 무자비함, 그리고 권력을 굳건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특징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볼 때 김정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장하고 다양화하기로 결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의 지난 1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What's increasingly impressive to me is that although Kim Jong-un initially started off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김정은이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통치를 시작했지만 점차 그의 통치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김정일이 기근에서 벗어난 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긴축과 재중앙화 조치였죠. 김정은 체제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노력이 뒤따른다는 차이점은 있지만요. 우리는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이 다시 기근으로 빠져들 수 있는 긴축 정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핵 역량이 자기 권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요.
I think that the nuclear program became an instrument for legitimation under Kim Jong-un.
핵 프로그램은 김정은 체제 아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을 부각시키는 정당성의 도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죠. 불안정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은 결국 그의 경제적 목적 달성을 막기 때문입니다.
아인혼 대사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he certainly believes that this nuclear deterrent and missile program
김정은은 핵 억제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정권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 침략을 억제한다는 그의 시각과 한국 위협에 대한 효용성 때문입니다. 또 김정은은 그런 것이 국내적으로도 자신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요한 권력기구인 군부에 대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핵과 무기 프로그램이 실제로 북한 정권의 국제사회 외교적 입지 강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Now, look, these nuclear missile programs have helped isolate the
그렇지 않습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정권을 고립시켰습니다. 엄청난 경제 제재 등을 초래하기도 했죠. 그러나 김정은은 이러한 핵 프로그램 없이는 아무도 그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그의 나라와 그 자신을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국제적 효과에서 김정은에게 혼재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이 북한 외교에 효과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I think that in the end they've been an obstacle to Korea's diplomatic objectives, and a lot of that revolves.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북한의 외교적 목적에 장애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핵 프로그램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현실 속에서 돌고 있습니다. 현재 그가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는 여전히 고립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밝힌 여러 목표들도 어떤 지속적인 방식으로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과 연계된 개인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좌절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이논 대사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The Biden administration is very frustrated with the North Korean.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를 꺼리는 것에 매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재가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습니다. 최근 제재 조치는 핵 문제에 대한 대화 의지의 반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이번 제재 지정이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Well, I think it does show commitm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n human rights issues. Frankly, I was a little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재 대상과 그 근거가 발표됐을 때 놀랐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북한 측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번 조치를 외교에 나서지 않는 또 하나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논 대사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대화를 더 꺼리게 될까요?
Well, it's hard to imagine the North Koreans being more withdrawn than they currently are.
북한이 지금 상황보다 더 물러나는 것을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봉쇄와 마주앉아 대화하길 거부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한국, 북한, 중국이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선언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논 대사님, 우리가 종전선언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I don't think so. I think there may be less here than meets the eye.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관여를 촉진하고 핵 문제에 대한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회의적입니다. 바이든 팀은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핵 문제를 진전시키는 조치의 일환일 때 그렇습니다. 바이든 팀은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언 하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 agree with Ambassador Ryan. This is a case where the headline wasn't really supported by the facts of the article.
아이논 대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실제 내용이 제목과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제목은 실제 현실보다도 문 대통령의 희망을 둘러싼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올바른 접근법은 북한과 미국의 우선순위들을 하나로 묶어 연결하는 관점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종전선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핵화 문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일치된 방식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논 대사님, 종전선언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 과정이 될 수 있을까요?
If there is to be an end of war declaration, I agree with Scott's analysis.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하나의 묶음으로서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건 첫 단계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다른 당사국들 간의 평화협정 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건 긴 과정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건 비핵화를 향한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구체화된 접근법입니다. 그들은 이런 병행적 과정에 대해 논의했죠. 긴 과정입니다. 저는 비핵화 없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BOA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에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열리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의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핵 우려를 표명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토마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 고문이 17일 국제사회가 북핵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PRK's nuclear arsenal and nuclear activities must be discussed.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이날 열린 언론과의 전화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지 묻는 질문에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활동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평가회의로 불리는 이유가 지난 5년간 거둔 성공과 실패에 대해 논의하기 때문이라며 북한 문제는 아마도 NPT 체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NPT has prevented a greater number of countries from developing nuclear weapons, but in the case of North Korea,
NPT는 더 많은 국가의 핵 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전에 비확산 관련 도전이었던 북한의 경우 이제는 군축 관련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평가 회의에서 이 부분을 솔직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북한 관련 논의가 즉각적으로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북핵 문제의 우려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엔피티 평가회의가 북한이 바로 조건 없는 미국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와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전화 기자회견에서 컨트리맨 선임 고문은 미국과 호주 간 핵잠수함 협정이 전 세계 비확산 노력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과 호주, 영국 3국은 모두 비확산 이행에 모범적인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든 약속을 준수하면서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 충족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0차 핵무기 비확산 조약 평가회의는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됩니다. 핵무기 비확산,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5년마다 열리는 회의입니다. 당초 10차 회의는 지난해 4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뤄졌습니다.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물론 전 세계 180여 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했거나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가운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NPT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한 사찰에 반발하며 지난 2003년 탈퇴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한국 내 탈북 여성과 화상통화를 통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들었습니다. 미국 대사와 통화한 탈북 여성은 BOA에 정치적 사안보다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 등 북한 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며 인권 문제를 특정 시기나 목적이 아닌 꾸준히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5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뒤 7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별도로 탈북민 조이 씨와 전날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꿈도 없이 생존을 위해 버티다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10대의 나이에 성노예로 팔렸던 조이 씨의 기구한 삶과 한국으로의 탈출 얘기를 들으며 그의 강인함과 용기, 끈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조이 씨의 삶은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She reminded me that we need to recognize the human toll of the DPRK's totalitarian.
조이 씨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9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단체 링크와 캠페인을 하며 국무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갑작스럽게 지난 14일 화상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는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며 15분 이상 통화하면서 미국이 북한 인권을 위해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를 먼저 안부부터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읽어보셨다고 하시면서 읽고 나서 그거에서 감동받았고 그 UN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지 얘기 질문을 던져주셨고요.
조이 씨는 이에 대해 북한 주민들과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하면 저희가 많이 제재나 어떤 김정은 핵 이런 걸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을 봐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겪게 되는지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탈북민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겪게 되는 그런 인권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서 시골로 팔려간 많은 여성은 난민 자격은 물론 공식 신분증도 없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백신조차 접종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전했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올해 30살의 조이 씨는 2009년 극심한 빈곤 때문에 탈북한 뒤 중국에서 18살의 나이에 인신매매로 팔려 3년간 생활하며 아기를 출산한 뒤 비인간적인 삶 때문에 다시 탈출해 2013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미국의 인권단체 링크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탈북 여성 보호 등 북한 인권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겪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그런 일들이 조금이나마 덜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지금까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는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 사람들이나 그런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돕고 싶어서 소셜 워크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조이 씨는 북한 여성에게 탈북이란 자유를 향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그 이후 수많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민 자격과 북송 저지 등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정치적 사안보다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게 인상적이었다며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꾸준히 제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특별한 시기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수단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제기하기보다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미국 하면 이제 떠오르는 상징 같은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것 말고 이제 꾸준히 했던 그 사람들의 그거를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달라. 미국도 미국의 그런 어쩌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막 좀 아쉬움은 있지만 또 뭐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를 이제 주장하는 국가로서 그 자유의 그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비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고 공급망 강화와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백신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역내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심화,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7일 서울에서 제6차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과 한국의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만나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차관과 최종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월 미한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발표한 성과물에 대한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역내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을 심화,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와 인권 존중, 공유된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시급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구상 간 공조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공급망과 관련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건강 관련 용품과 주요 광물과 같은 제품의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안전한 공급망 강화를 약속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강화된 양자 다자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조율된 관여가 양국 관여의 성공에 필수적임을 인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해 주요 20개국의 품질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한 원칙에 따라 투명한 재정에 의해 지원되고 사회적 환경적 고려 사항에 부합하는 품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양측은 인도태평양 역내 심각한 투자 격차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사회 기반 시설 회의 조직 등 기후 디지털 연결성, 성평등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선 미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양국 기업과 기관 간 증대되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의료 공급품 등의 생산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추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5세대 이동통신과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등 핵심적인 신흥기술의 공동연구와 개발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앞으로 한두 달 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위중증 환자 발생이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원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조만간 한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간파 속도는 매우 빠르고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시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예방적 상황이 좀 더 충실하게 된다면 이보다 조금 약간 더 늦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는 한국 내에서도 지난달 말 이후 감염자가 총 178명 확인됐고 감염 의심 사례 10명까지 더하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사례는 총 188명입니다. 확진자들의 가족 감염률이 44.7%로 기존 우세종인 델타 변이가 20%인 것과 비교해 2배 이상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3차례 백신 접종을 한 추가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감염을 일으켜 현재 돌파 감염자가 모두 5명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지만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지 사흘째인 20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99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1,016명, 1,02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7일 연속 900명 넘게 집계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신종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입니다. 19일 오후 5시 기준 신종 코로나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81%이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88%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20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입원할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510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역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병상 확보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도권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달라며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증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 유행 위험도는 지난 18일까지 4주 연속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 자제 등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방역수칙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과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기본 접종과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20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31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세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 주중에는 7,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엔 검사 수가 감소해 주초엔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1.9%이며 3차까지 맞은 추가 접종률은 22.5%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등으로 꾸며집니다. 미국 이야기 오늘은 미 동부 버지니아주에 마련된 특별한 크리스마스 공원을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이 중국의 마카오를 반환합니다. 1557년부터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식민지로 통치한 지 44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1987년 마카오 반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는 마카오는 원래 중국 광둥성의 일부였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1500년대에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명목으로 마카오에 들어왔습니다. 마카오가 중국 대륙과 교역할 무역 거점으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인들이 이곳을 탐냈던 것입니다. 마카오로 들어온 포르투갈인들은 부패한 중국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마카오의 거주권을 획득해 체류하기 시작했고 결국 매년 뇌물을 건네는 조건으로 마카오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로 마카오는 장장 440여 년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유지되다가 1986년에 베이징에서 마카오 반환협정을 체결하고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된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마카오는 동서양의 문화가 적절히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관광지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에덴의 동쪽, 분노의 포도 등 수많은 걸작소설을 발표한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 6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심장병이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1902년 2월 2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라는 곳에서 주정부 회계사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한 스타인백은 고등학교 때 문학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스타인백은 성장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 신문에 떠돌이 농장 근로자들의 문제를 파헤치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런 글들은 그의 대표작인 분노의 포도를 쓰는 자료가 됐습니다. 1930년대 노동계층의 삶을 다룬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주 소작 농가들이 자신의 토지를 은행에 빼앗기는 억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농부들은 광대한 평원을 건너 약속의 땅이라고 소문난 캘리포니아로 건너가지만 떠돌이 품팔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소설은 사회적 저항과 함께 생존에 대한 인간의 의지에 찬사를 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초판이 5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940년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함께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뷰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세계 난민 현황과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650,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